18장 교황제의 미사, 그리스도의 성찬을 더럽힐 뿐 아니라 말살시키기까지 하는 모독 행위. 8항에서 11항 그리고 12항 1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미사는 하나된 교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사적인 미사는 주님이 정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고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잔이든 빵이든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곧 빵을 떼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가톨릭이 주장하듯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잔을 사제가 혼자만 받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방금 읽은 구절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잔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제 네 혼자 먹지 말고 분명히 너희끼리 나누라고 얘기했는데 캐톨릭은 한 사람 사제가 온 교회를 대표해서 성찬을 취하여 먹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먹고 죽든가요? 그러면 술을 다 먹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그럼 죽든지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제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코가 빨개 있어요. 또 이걸 일반화한다고 뭐라 그러겠지만 술을 좋아하고 술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 사제들을 모시려면 의례 질 좋은 와인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제와 식사를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천주교인들의 예법이라고 하더군요.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왜곡시키는 짓들을 계속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나 사도의 가르침 어디에도 이렇게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적인 미사, 미사란 말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사적인 미사, 부패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사악한 것에 지나지 않다. 칼빈이 분명하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사를 만들고 미사의 빵을 진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경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까지 이런 짓들을 이제 교황주의자들은 행하죠. 절대로 성경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신자들로 하여금 경건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성찬을 시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참여하도록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찬을 가져다가 개별적으로 혼자 성찬을 접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성찬이 아닌 거예요. 예. 분명히 주의 빵과 잔을 회중 가운데서 함께 그것을 집내하는 목사를 통해서 함께 받아 먹는 것이 성경적인 성찬이지 누가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개별적으로 성찬을 취해도 된다는 캐톨릭만 욕할 게 아니에요. 오늘 개신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만행들도 똑같이 지탄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 아닙니다. 성찬을 더럽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미사는 고대 교회에도 그 전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고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사를 행했던 예는 없었다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희생 제물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진리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교황주의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서 미사에 대한 아무런 명령도 이런 방식의 제사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제라는 직분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사제로 불렀고 사제로 세웠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제가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들의 제사는 도대체 성경에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곧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전례도 증거도 없는 그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모든 그들이 말하는 미사는 근거를 찾아볼 길이 없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악하고 부패한 그릇된 법에 지나지 않는다. 사제직의 기원은 절대로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개신교회도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직분을 교회 안에 절대로 둘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외에 어떤 직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캐톨릭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바른 개혁교회 전통과 장로교회 전통 위에 뿌리 내려놓고 한국의 장로교회 외에는 어떤 장로교회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직분 만들고 예, 그런 직분들 버젓이 교회 안에서 두면 우리가 카톨릭하고 다를 게 뭐죠? 예, 어이없는 짓들을 하면서 아, 참 우리가 이단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움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교부들의 증거에 근거한 논리를 반박함. 카톨릭은 교부들이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교부들의 글에 제사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온다. 자, 이걸 근거 삼아가지고 성찬에서 제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교부들이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교부들이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들의 글을 살펴보면 절대로 미사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의 글 속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교부들이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단한 번의 참된 제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칼빈이 인용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히브리인들은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드리게 될 미래의 제사에 대한 예언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극히 거룩하게 드리고 또한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드려진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잘 표현되어 있는 저자를 알수 없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책 제목이 베드로 집사에게 보내는 신앙에 관한 논고라는 책인데 이런 내용이 발견됩니다.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음을 굳게 붙들고 의심하지 말라. 과거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와 성령과 그에게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졌으나 지금은 아버지와 성령과 그에게 이 땅에 퍼져 있는 거룩한 교회가 빵과 포도주의 제사를 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동물을 드리는 과거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드리실 그의 육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한 죄사함을 위하여 그가 흘리신 그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의 육체와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글들에서 제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제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을 가리켜 제사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신 유일하고 단회적인 참된 영원한 제사의 기념이요, 형상이요, 증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글 속에서 제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저작 삼위일체론 4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에서는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하니 곧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가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누구를 위해 드리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화목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그 유일하시며 참되신 중보자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분과 한 분이시며 그가 대신 제사를 드리시는 그 사람들과 스스로 하나가 되셨다. 그는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며, 시오, 또한 동시에 친히 드려진 제물이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사 혹은 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속죄를 제사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크리소스톰도 같은 의미로 말했고, 그 제사장의 존귀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감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적 그리스도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사제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황처럼 이 감독이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응? 그건 적 그리스도의 소리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히 밝힌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교황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톨릭은 교부들이 한 말들을 토대로 그들의 미사 제사를 정당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만 이렇게 칼빈의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허구라고 밝혀진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의 얘기든, 개혁된 교회 목사의 얘기든, 성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제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들은 미사를 드리는 것이고, 미사의 주체들이 사제니까. 그래서 성찬의 의미까지 왜곡시키는 것을 카톨릭이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카톨릭의 오용한 제사의 개념을 올바로 수정해서 밝히고 있지만, 성찬과 관련해서는 교부들도 다소 오류가 있었다라고 교부들을 비판한 부분이 이제 이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이어나오는 성찬과 관련한 고대 교부들의 오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단한 번의 제사를 교부들 역시 이 기념의 제도를 주님이 제정하신 바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교부들의 성찬에는 제사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성찬의 내용 가운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제사관을 따르는 부분이 교부들의 그들이 행한 성찬 가운데 일면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단순하고 순전한 제도로 만족하지 않고 율법의 그림자 쪽으로 약간 치우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교부들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결하고 단순한 명령에 의지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교부들을 무시하던가요? 교부들의 가르침이 다 거짓이라고 일반화해서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전 대부분의 훌륭한 교부들을 칼빈이 존경하고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지만 그들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비판하는 것일 뿐입니다. 조금 오버했다고. 성찬은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이 성찬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오류는 성찬을 이용해서 사제들의 권위를 더 높이고 성찬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제사의 영원한 효력을 그들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카톨릭의 이단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을 이렇게 뒤틀어버렸는데도 카톨릭이 어떻게 이단이 아닐 수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다음으로 성찬을 제사와 연관짓는 사고와 제사의 성경적 용례. 그래서 미사는 결국 참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칼빈이 밝힙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성찬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는 형식은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희생제물을 드릴 제단이 있어야 했던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속죄로 드려질 제사의 비슷한 모습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는 시행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궁극의 희생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루어진 이제 신약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제정하시므로 성도들에게 성자께서 성부에게 드리신 그 제사의 은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다? 성찬이라는 거죠. 희생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식탁을 주셨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세워서 신성한 잔치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인간적인 상상과 추측들을 버리고 오로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굳게 붙드는 것처럼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플한 것에 대해서 자꾸 뭐를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더 멋있게, 더 감동적이게, 더 장관으로 연출을 해서 사람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뭉클한 감동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고안해내고 덧붙여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성찬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의 권위나 온갖 규정으로 그것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갈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더 흘러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형식 그대로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인간들에게 더 인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더 이것을 간소하게 한다든지 더 쉬운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허락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여주는 사도의 교훈과 책망은 성찬이 그릇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오류들을 정리해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된 교회 역시 성찬의 의미를 자꾸 그릇된 인간의 생각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종교적 이벤트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성찬의 원형을 그대로 행하고 영구한 규칙대로 성찬을 행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성찬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예비하게 하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고지했습니다. 이제 성찬식이 거행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교리를 통해 배우고 깨달으신 대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의미와 그 정수를 다시 새기면서 정말 감사함과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유익을 간절히 앙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한 자는 반드시 성찬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여러 차례 기독교 강요 안에서 성찬을 준비하는 그릇된 예들을 보였듯이 전혀 그러한 준비된 마음 없이 혹은 함부로 성찬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존 오웬이 쓴 배도의 본질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그 배도에 대해서 존 오웬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두껍지 않은데 한번 유념해서 보세요. 배도가 뭐가 배도냐? 자기 멋대로 믿는 게 배도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배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배도가 아니라 교회 나가다 교회 안 나가는 게 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배도란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십자가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해서. 그를 낮추어서 결국 만나주십니다. 근데 기어이 그런 일들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배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어이 그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오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사의 의미와 두 가지 종류. 칼빈은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올바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 제사장 여기서 끄집어 와가지고 미사라는 말을 만들고 사제라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 제사, 제사장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둘 필요를 느낀 거죠. 헬라인들은 투시아, 프로스포라, 텔레테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를 다 정의했습니다. 제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종의 보상을 통해서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속하는 바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를 의미하죠. 제사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탄원의 자세로 감사의 자세로 드려서 받은 바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혹은 경건을 실천해서 언약의 확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상징하며 신앙을 입증해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번제, 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걸 근거로 칼빈은 우리의 예배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 찬양과 경외의 제사라고 부르며 그 제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으로 신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들 전체와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의미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의 제사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얘기했고 다른 하나는 속죄와 화목의 제사로 부를 수 있는데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심판을 만족시켜서 죄를 씻어내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죄인이 그 더러움을 다 씻고 의의 순결함으로 회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의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진 것들을 희생제물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거나 우리의 부정을 씻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참된 제사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제사는 오직 한 번 시행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제사의 효과와 효능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죄사함과 의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영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완성된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므로 그 제사는 완전한 것이므로 다시는 희생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 그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히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리는 희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어떤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참회 기도라는 겁니다. 네. 앞에 얘기한 대로 칼빈이 제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의 제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제 우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적으로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지금 각을 떠서 제물을 제단에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예배 안에는 이 참회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 드립니다. 이런 게 참회 기도가 아니라 구약적 개념에서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면서 제단 위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하신 그 대속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 제사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친히 제물 되셔서 내 죄를 씻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정직하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참회의 기도예요. 우리의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사악한 죄들을 모두 도말해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올려다보면서 오직 그 은택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깊이 자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와 공로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회의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지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어떤 진리에 대한 간절한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도 없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그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가 아닌 예배로서 이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가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의 그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개념, 성경에 말한 제사, 제사장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해봐야 될 성경적인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미사가 이런 거룩한 예배의 의미를 미사라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자칭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칭하면서 사제들이 얼마나 더럽혀 왔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들을 인간이 함부로 수정을 한다. 내 마음대로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캐톨릭이나 개혁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자기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가책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진실된 자신의 죄성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해결짓고 또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도버려서 피가 나도록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과 죄성과 넘어짐을 거기에 저항하면서 싸우는 거죠. 또 넘어집니다. 그럼 주일이 다가올 때 또 주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대속의 영혼이 단 한 번에 우리의 죄가 속죄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대속의 능력 앞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면 또 세상에 나아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렇게 신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면 그럼 넓은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지 마시고 넓은 길로.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을리 만무하고 그것은 분명 배도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부디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향해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지라도 아예 바른 길엔 관심도 없이 넓은 길로 행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똑같이 인생이 연약하여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이 진리의 선 밖으로 넘나들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한 그 마음으로 참담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회개의 기도를 동일한 믿음으로 보시겠냐고요. 그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